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3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앗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앗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앗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급을 믿고 병고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앗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 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어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지한 우리를 깨우쳐서 주의 말씀의 어떠함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 영적 실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깨달아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은 선지서의 형식과 다르게 내러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식기로 시의 형식으로 예언서가 나타난 데 반해서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야기체로 설화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앞뒤가 매끄럽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체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예언서 안에 좀 생뚱맞게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서 머리가 뛰어나다는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는 제1이사야서, 제2이사야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졌는데 이것을 합쳐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전체를 잘 살펴보면 36장부터 39장까지의 이 내러티브는 이사야 전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36장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37장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의 예언 1장부터 35장까지의 이 예언을 인치는 그런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35장으로 그냥 끝이 나버렸더라면 하나의 그냥 약속의 실현이 없는 미완성의 책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터인데 36장과 37장의 내용이 있어서 결국은 앞서 주어졌던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36장과 37장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8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낫게 되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회복되는 기사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장 39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바벨론 사절들이 병문안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의 무기고 자신의 영광 이것을 과시하려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바벨론 유수에 대한 선고를 듣게 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장과 39장도 40장부터 시작되는 40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시작이 되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위로의 메시지로 시작이 되죠.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위로에 대해서 증가하는 이사야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 서론부에 해당되는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36장부터 39장까지의 이야기체는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식기로 되어 있는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예언서와는 걸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앞에 있었던 내용과는 다르게 갑자기 이야기가 나타나서 저는 문맥과 관계없는 생뚱맞은 이야기가 왜 여기 나타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내용이 빠져버리면 이사야서라고 하는 선지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서의 내용을 진술해 나가다가 이 내용을 여기다가 진술해 놓은 분명한 또 하나의 이유는 예언의 내용이 현실 역사와 무관치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저 꿈이나 환상으로 주어진 어떤 계시의 내용이 그야말로 그저 관념적인 사변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 세계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이 뭐지요? 주제가 뭡니까? 간단하죠. 세상 열방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쭉 강조해 왔는데 바로 이 메시지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이 밝히고 있는 바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 시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우시아 왕 때 일어난 사건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6장의 내용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내용인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받았던 계시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7장은 아하스 왕 때 일어났던 사건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7장부터 35장까지는 아하스 시대에 이사야가 받았던 계시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36장에서는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주어진 계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히스기야 왕 40년에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서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 랍사게를 대군과 함께 보내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아수르 연대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세속적인 사가들도 인정하는 역사입니다. 아수르 연대기에 보면 사네립이 46개 성읍을 다 정복하고 20만 150명의 포로를 사로잡고 히스기야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가 마치 세상에 갇힌 신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18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에서는 왕들의 통치 행적을 다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지만 선지서는 왕들의 역사를 다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만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2절 이하를 보시면 라기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라기스는 유다 서남쪽 지역인데 남쪽은 애굽, 이집트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바로 그곳인데요. 바로 이 도시를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이 도시를 아수르가 거점으로 삼은 것은 아마도 강대국인 애굽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손쉽게 유다를 정복하기 위한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이 대군과 함께 군대 장관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왜 그러면 랍사게를 대군과 함께 보냈는가? 그것은 여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열왕기 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하고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한 것이죠. 이 사실은 이사야 30장 31절에도 나타나고 있고 오늘 본문 6절에도 보시면 랍사게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수르를 신뢰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을 의지하기보다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믿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시도했는데 이러면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것은 이방을 의지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37장 2절에 나타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책벌의 날이라고 말했는데 책벌이라는 말은 비난, 견책, 그리고 교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국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어떻게 이해했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교정과 경책으로 이해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랍사게를 보냈는데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랍사게가 서 있는 장소가 어디였는가? 그것은 윗못 수도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서를 살펴본 여러분들은 이 지형, 이 장소가 낯설지 않은 지형이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죠?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라왕 르신이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반아수르 연대에 가담하라고 말했지만 유다왕 아스는 이들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전선을 펼쳐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죠. 이것 때문에 아스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은 지금 불타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줬죠. 그죠? 바로 그 이사야가 자기 아들 스알야숙과 함께 아하스에게 선포한 메시지를 선포한 장소가 어디냐? 임모수도 세탁자의 큰 밭길 바로 거기입니다. 여기에 랍사게가 사네립을 보낸 거죠. 아,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낸 거죠. 그러자 세 사람의 사신이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려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누구를 믿었습니까? 아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러자 아하스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표적을 구하라, 표적까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아하스는 이미 믿는 구석이 있었죠. 이미 아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께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언뜻 보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신앙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까? 자, 한번 이사야 7장으로 오래 되었는데요. 1년 반은 된 것 같네요.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네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7장 18절 말씀에서는 애굽의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의 벌을 부르시니라고 말해서 애굽과 아수르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네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앞에서는 애굽과 아수르를 언급했다가 왜 20절에서는 아수르만을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아수르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 민족은 매우 잔인하고 강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데 사용될 만한 아주 단단한 회초리와 같았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종국에 가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긴 했지만 그러나 아수르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야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를 의지했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런 불신앙에 대해서 다루시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 어디냐? 바로 이사야가 자기 아들 스알 야숩과 함께 아하스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바로 그 장소에 누가 서 있는가?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수르 왕에게 돌아섰던 바로 그곳에 지금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서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여러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믿기로 선택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하나님 대신 믿기로 선택한 나라인 아수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다루시죠.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어떤 사람,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재물, 물질, 지혜, 돈, 권세, 바로 그것에 의해서 신자를 때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 초래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죄사면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은 불신앙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전 세대의 과오와 잘못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힘들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가정을 보세요. 부모가 참된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부모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녀가 탄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불신앙의 책임을 그 자녀 때 가서도 져야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회개하여 돌이킬 때 회복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여파가 후세대에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랍사게의 연설의 전문을 본문에다가 실어 놓았습니다. 랍사게의 연설은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분열을 노려서 히스기야의 설교, 오늘날로 말하는 목회자 설교 같은 히스기야 말 믿지 말고 내 말을 지금 믿으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쭉쭉 살펴보면 이 랍사게가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능한 의문을 제기할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건데 하면서 그 모든 가능한 의문에 대한 변명까지 다 하면서 그들을 설복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가 제일 먼저 유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했던 연설의 내용이 뭔가? 그것은 너희들은 우리를 이길 만한 용맹이나 전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덤벼봐도 너희들은 한 주먹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설의 내용은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는 애굽은 마치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애굽은 갈대 나라거든요. 갈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갈대를 지팡이로 쓰면 어떻게 되죠? 지팡이로 짚었다가 손에 찔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말하면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면 너희가 오히려 애굽에 의해서 다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잘 보세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니까 세상을 통해서 교회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조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지요. 왜 조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비난을 받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절대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지 않을 텐데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의지한 거죠. 세 번째 랍사게가 이야기한 것은 히스기야가 단행한 종교개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던 제단 산당 다 없애버리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산당과 제단을 없애버렸으니 어찌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세상의 지혜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예배와 섬김을 받으시는 그리고 축복하시는 장소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신명기에 이미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이름을 둘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이런저런 신들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이 일에는 저 신한테 도움을 구하고 또 저 일에는 또 이 신한테 도움을 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한 신만 믿겠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볼 때는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산당과 제단을 많이 짓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 열심과 비례한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이방신에 대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불교도들 중에 뭘 많이 하지요? 절을 많이 헌납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미 지어놓은 제단과 산당들을 다 없애버린 거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렸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이것은 또 우리한테 어떤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각이 얼마나 잘못됐고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랍사게는 군사력의 현저한 차이겠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아수로가 가진 말의 수는 말을 탈 수 있는 유대 마병의 수보다 훨씬 더 많다. 말이 얼마나 많은지 유다 군사들 중에 말을 탈 수 있는 마병의 수보다 말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우면 너희들은 백전백패라 그런 이야기죠. 다섯 번째로 랍사게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수르를 너희에게 보낸 분이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려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죠. 랍사게는 하나님도 자기 편에 서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볼 때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유다를 치는 막대기와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을 할 때 랍사게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충만해서 그 말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도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만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까지 연설을 하자 히스기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세 명의 관리가 랍사게에게 제발 외교 영어인 외교적 그 언어인 아람 방언을 쓰지 유다 방언으로 좀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고대 언어는 서령 문자로 되어 있어서 해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아람어는 24개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를 배우기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아람어가 그 당시 국제적 용어, 외교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랍사게가 외교 용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다방언, 즉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것이고 이 말을 지금 누구가 듣고 있습니까? 세 명의 사신도 듣고 있지만 지금 등 뒤에 예루살렘 성에 내려다보는 그 예루살렘 성 주민들도 그 연설을 듣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제발 외교적 관례를 따라서 오늘날 말하면 영어를 좀 쓰라. 외교 영어를 쓰지 우리 자국어를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았죠. 지속적으로 유다 방언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유다와 타협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의 저항의지를 완전히 꺾어놓아서 아예 그냥 백기 투항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당연히 예루살렘 거민들이 들어야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히스기야의 소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13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건지다라는 단어가 7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상으로도 건진받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처한 이러저런 어려움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지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랍사게의 7번째 연설의 내용이 뭔가? 다름 아니라 자비하신 대왕이신 산헤립에게 너희가 항복하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화과와 우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포도주와 떡이 있는 바로 그 땅에 너희로 하여금 정착해서 살도록 하겠다라고 제의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아수르의 이주정책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죠. 이 제안은 유대인들로서는 혹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다 유다 성읍들이 정복당하고 예루살렘만 딱 포위당했어요. 들에 있었던 주민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대로 지금 성곽 외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성 안으로 피신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성 안에 있는 물자는 자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야말로 목마를 때 오줌을 누고 그 오줌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너희가 지금 백기 투항해서 좋은 장소로 너희들 이주시켜 줄 테니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이 말은 그들에게 상당히 매혹적인 제안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도 하나님의 교회, 즉 구약 이스라엘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더 좋은 것을 줄 테니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제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말 성경에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와 함께 복을 만들어 가자 이런 뜻이에요. 항복하고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의 근원은 바로 이스라엘 선택한 하나님 그분께 있는데 무슨 세상 나라가 복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와 함께 복을 만들어가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때로 위협과 협박의 방식으로 교회를 옥죄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달콤한 제안으로 회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삶의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랍사기는 당근과 채찍을 확실하게 사용할 줄 아는 세상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랍사기 연설에서 마지막 여덟 번째 내용은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미 멸망당했다는 거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은 그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공공의 참에 무조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구원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주 구약 성경의 정수 10과에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세상과 싸우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누구와 싸우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싸우시죠.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다가 망했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언약 백성을 징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대기로 들어서 망하도록 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자신들이 지금 그 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본인의 어리석음은 간곳 없고 유다를 향해서 너희들 정말 어리석다. 자기 백성을 멸하는 신을 섬기는 너희들 정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한테 이런 도전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봤자 너에게 뭐가 좋은 일이 있느냐? 그런 질문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뭐가 좋은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더더욱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봐라. 다 행복하게 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도구로 사용된 민족이죠. 자, 운동에서 말이죠. 탁구와 배드민턴, 그 다음에 뭐 당구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운동입니까? 도구를 가지고, 라켓이나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탁구 선수는 이 탁구 라켓을 좋은 것을 쓰려고 그러죠. 테니스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고의 선수일수록 가장 좋은 라켓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가 운동에서 경기를 해서 우승했을 때 자신이 사용했던 라켓이나 그 다음에 뭐 당구 뭐랍니까 이거 큐라 그래요? 네. 큐대. 큐대라는 말은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네요. 네. 어쨌든 간에 그것을 칭찬하거나 거기에 메달을 걸어주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메달을 걸어주죠.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그것은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수르가 왜 그 당시에 제일 강도국의 위치에 있었죠? 가장 강한 막대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높이신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고하고 교만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 그 도구를 붙들고 있는 주인인 그분을 회방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이 실수를 세상 사람들이 항상 범합니다. 자신이 원했던 바를 이루었을 때 종종 빠지는 오류가 바로 그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될 때 그런 잘못된 지식이 그를 교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개 성공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10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톱과 도끼가 사람을 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 톱을 들고 막대기를 들지요. 이런 말씀하시면서 아수르 너의 교만함 때문에 네가 내가 사용하는 일에 너의 수완이 닿으면 너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덟 가지 랍사게 그 연설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했던 이 연설의 내용의 요약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간단하죠. 하나님 믿지 말고 세상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세상 나라 의지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랍사게 연설의 핵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그 내용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일반 세상에 나아가면 이런 연설을 듣죠. 연수가도 듣고 친구들로부터 듣고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로부터 듣고 또 불신앙의 부모로부터 듣습니다. 지금은 대충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라는 거죠. 너무 그렇게 열심히 낼 필요 없다는 거죠. 주일날 한번 낮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랍사게 연설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 의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 힘과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항상 이처럼 때로는 잠언에 나타난 우매 여인처럼 달콤하게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랍사게처럼 위협과 협박의 말로 우리를 윽박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통 세상이 취하는 방법은 물리적인 힘의 우위를 근거로 교회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죠.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두고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 일본 행보를 보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뭐 한반도 비핵화로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다 무슨 이야기예요? 말 안 들으면 한방 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전쟁이라고 하는 도구로 평화를 말하지 평화를 수단으로 평화를 말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신자를 향한 이런 유의 세상의 위협과 도전은 매 순간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한테 질문을 해와요.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물었던 질문이 뭐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을 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너의 신뢰는 어떤 유의 신뢰냐?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뢰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세상에 힘과 능력과 지혜 있느냐?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말 믿는 구석은 아하스가 아수를 믿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애굽을 믿었던 것처럼 실상은 세상의 힘과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는 보통 한국 신학자들의 책은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읽는 경우가 있는데 읽는 경우는 한국 신학자가 그 분야에 학위를 받은 책들은 읽습니다. 이사야서를 전공한 장세훈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합신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했던 내용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제 간증이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어쨌든 다른 사람의 간증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이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장세훈 교수님이 호주 퀸즈 신학교 유학을 준비하는 도중에 본인이 다녔던 교회에서 11일조를 하루에 몇 천만 원 하는 유조선 선주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후원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원인도 없는 어떤 이 믿음과 기대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돕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기대를 내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망해버렸어요. 호주 유학을 가서는 또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호주 같은 경우는 아주 엄격한 나라여서 학비를 못 내서 등록을 못하면 그 리스트가 이민국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추방을 당하면 몇 년 안에는 호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녔던 호주 교회에 호주로 투자 이민을 오신 분이 계셨다 그래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재산이 한 천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학비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밥을 먹자고 연락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비싼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힘내시라고 밥 사드렸습니다 라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본인은 내심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학비 어려우신데 보태쓰십시오 라고 뭔가 돈 봉투를 딱 내밀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며 회개기도를 하는데 먹은 밥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고 회개가 되었다는 거죠. 사실 뭐 그 집사님들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괜히 본인이 헛된 기대를 가졌다가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 그냥 섭섭한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와 비슷한 경험이 없는지요? 내심 이분이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그래도 이분이 내 뒤를 봐주지 않겠는가? 그래도 이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뭐가 좀 버팀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실상은 이런 사람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죠? 세상을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아하스나 히스기야나 다 신자였습니다. 다 신자였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실제로는 뭘 믿었습니까? 아수를 믿고 히스기야는 애굽을 믿었습니다. 나중에는 누구를 믿죠? 바벨론을 믿었어요. 그랬다가 결국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신자는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복잡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성경 전체 메시지는 너무 단순합니다.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을 딱 추려버리면 딱 하나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잘 키워놓으면 아들이 내 뒤를 봐주겠지.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그 돈이 내 노후를 책임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지요. 이제 37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때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회개하면서 이 날이 능력의 날이요 책벌의 날이라 그러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나야 됩니까? 우리의 잘못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난과 위기에 봉착하도록 인도하셨다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상황입니다. 이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기만 바라보지요. 그러니까 절망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자기만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철저하게 절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사면 초과의 상황 가운데 처하도록 하시죠? 꼭 예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사면 초과의 상황 가운데 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조차 인간적 지혜를 발동하고 세상의 기술, 재능, 능력, 의술 이런 것들을 믿고 신뢰하니 어떻게 그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겠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면에서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이런저런 사변적인 이야기들 아무리 장황하게 해도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 지식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드시죠? 지치고 힘들고 살아갈 의욕도 용기도 힘도 없고 때로는 다 놓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가시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절망만 하지 마시고 낙심만 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기대하는가 그 하나님의 기대와 의도와 목적과 뜻을 잘 헤아려서 전심으로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내 자신도 세상도 의지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 말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믿는 구석이 다른 데 있어서 하나님 그분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우리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 세대의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이런 귀한 모범을 따라 사는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가고 성숙하여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또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수단인 이 귀한 성찬에 저희가 참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랑 복으로 채우셔서 세상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